2023년 들어서 저희가 개역성경과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 비교분석 시리즈를 금요일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8번에 걸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이 성경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대다수 사람들은 성경에 무슨 문제가 있다 이런 거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되고, 뭐 목사님 이거 읽으라 그러면 이거 읽으면 되고, 그렇지만 이게 뭐 성경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이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어느 면에서 생명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영어 성경 같으면은 수백 종류가 지금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여러 가지를 다 합치면은 적어도 10종 이상이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 이걸 가지고 출간이 돼서 지금까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뭐 영어를 제가 예를 들면 성경이 이제 수백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성경은 단 두 종류밖에 없다. 여기 있는 것처럼 성경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욥기 있는 것처럼 욥이 내가 부활하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거냐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볼 거냐, 이게 성경이 180도 다른 거지 않습니까? 개역성경은 육체 밖에서 본다 그러고 킹제임스 성경은 육체 안에서 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사야서 14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사탄 마귀가 타락하기 전에 그의 이름이 루시퍼다,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에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루시퍼라고 하는 그런 고유한 그런 명칭이 나오는데, 개역성경이 그냥 개명성이다. 더구나 개명성이 새별이라는 얘기인데, 새벽별이라는 얘기인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새벽별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 이런 문제가 성경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갈보리라고 하는 말은 킹제임스 성경만 있는 말이에요. 다른 데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유입이 돼가서 지금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찬송도 하고 하는데 갈보리가 어디냐 그러면 개혁이니 NIV니 가면 갈보리가 없습니다. 갈보리가. 자, 그래서 성경이 수백 가지가 있는 것 같아도 올바른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한 종류가 있고, 나머지는 100개가 되든 1000개가 되든 10000개가 되든 그 안에 빠진 거 똑같이 빠지고, 다만 표현만 어린아이들 위한 거냐 중학생을 위한 거냐 뭐 대학생을 위한 거냐 조금 나이가 든 사람들 위한 거냐 이런 수준, 또 가톨릭 교인들을 위한 거냐 개신교인들을 위한 거냐 이런 형태의 차이만 있지, 그 안에 내용 빠지고 그 다음에 더해지고 잘못 번역되고 이런 가서 보면 내용이 똑같아요. 성경은 두 종류밖에 없다. 자, 우리나라에는 개역성경, 개정개역, 표준새번역, 공동번역 등의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이 대한성서공회를 통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은 천주교 소수사본을 근거로 해서 번역이 된 거예요. 성경을 번역하려면 본문이 있어야 돼. 히브리어 본문, 그리스어 본문.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성경들은 천주교에서 이렇게 보존했다고 하는 바티칸 사본, 시내 사본 같은 소수 사본, 여기에 근거한 이런 성경이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루터 성경, 틴데일 성경, 킹제임 성경, 레이나 발레라 성경, 올리베 땅 성경 등 이런 모든 성경은 기독교 성경이고 다수 본문, 이 신약 성경 사본으로 이야기하면 6천 개 가운데 약 99%가 동의하는 이와 같은 다수 사본, 다수 본문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는 개역 성경의 그 오류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번역의 근간인 본문이 개역 성경과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은 다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교리가 충돌하는 그런 일이 생겨요. 여기 있는 것처럼 성경 본문은 그리스 말, 히브리 말 할 거 없이 두 개의 본문으로 돼 있다 보시고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제가 붕어빵 이 그림을 보여주듯이 붕어빵을 굽는데 틀이 어떠냐에 따라 나오는 붕어빵은 이미 고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사본 틀이냐 다수사본 틀이냐에 따라 거기서 번역이 돼서 나오는 성경은 이미 정해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 번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샤머니즘 이런 그 철학이나 사상 지금부터 100년 전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선교사감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걸 번역하는 거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당시에 우리 이 한반도 땅을 지배하고 있던 샤머니즘 인도에서 들어온 사상, 중국에서 들어온 사상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번역자들이 이제 용어를 선정해서 번역하다 보니까 샤머니즘 사상이 용어나 이제 신학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이런 성경 번역에 그대로 이제 반영이 돼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 2주 전쯤에 열 하루 동안 소아시아, 그리스, 터키, 튀르키예 이 지방을 이제 여행을 하고 맨 마지막 날은 터키의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큰 도시 가서 보니까 한 2천만 명 정도가 사는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이 도시의 옛날 이름은 콘스탄티노플이고 예수님 당시에는 그 도시의 이름이 비잔티움이었습니다. 자 이제 버스를 타고 쭉 가는데 오른쪽으로 무덤이 많은 데를 이제 지나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 터키 사람들은 거의 99%가 이제 이슬람교도들인데, 아, 이슬람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심지어 케이블카까지 이 무덤이 있는 이 산 여기에다가 연결해갖고, 그래갖고 무덤들이 많은 이 산으로 사람들이 오고, 놀러 오는 거예요. 심지어 젊은 아이들도 데이트하러 오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카페도 그냥 묘지촌인데 거기 카페가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같으면 공동묘지에 여러분 가서 데이트하고 거기다 카페 만들고 그럴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가이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재밌는 말을 했어요. 유대인이나 이슬람교도들은 귀신을 믿지 않습니다. 귀신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귀신은 죽은 사람의 넋인데 그런 건 없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마귀는 타락한 천사고 이게 악한 영입니다. 우리가 믿는 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유대인들이나 이슬람교도는 귀신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기 무덤이 있든 뭐가 있든 뭐 죽은 사람의 넋이 둥둥 떠돌아다니고 해서 사람을 해코지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뭐 산이든 뭐든 해서 그냥 조용히 쉬고 그러면은 무덤이 있든 뭐가 있든 그냥 케이블카든 만들고 거기 와서 데이트도 하고 가서 커피도 마시고 카페에 가서 놀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분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우리 제가 살고 있는 이런 터키 이런 데서는 한국에서 만든 귀신 영화 뭐 처녀 귀신 뭐 이런 거 나오는 그런 귀신 영화 이런 건 상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유가 아 이게 귀신이 있는 걸로 이게 잘못 전달이 되면은 이 사람들은 여태까지 평생토록 지난 몇백 년이고 뭐 이슬람 하는 동안에 귀신이 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죽은 사람의 넋이 떠돌아다니면서 누구에게 해코지하고 이런 건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한국 영화 이런 데 갖고 귀신 뭐 해갖고 할아버지 귀신 천역 이거 나오면은 저런 게 있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잘못된 신앙이 전수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슬람 이런 정부에서 귀신 영화 이런 거는 한국 뭐 한류 문화라고 해서 뭐 영화도 많이 아마 수입이 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안 한다. 상영을 못하게 한다. 아예 수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슬람 교도들도 교리에 혼돈이 생길까 봐 귀신 영화는 수입도 안 하고 상영도 안 한다고 우리가 뭐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무덤들 지나가면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대다수 성경은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은 그런 그 번역자들에 의해서 귀신도 있고 음부도 있고 개역성경 보면 유명이라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성신 그래서 성신이 임한다 그래서 강신의 개념 아닙니까? 신이 임한다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니라 이러한 그런 강신의 개념 이런 것들까지 그대로 이게 성경에 이렇게 녹아들어서 지금 100년 동안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고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산기도니 뭐 기도원이니 뭐 이런 데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여기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 기록은 이거는 NIV 뭐 이런 모든 게 하나님의 영감에 주어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올바른 본문에 들어있는 킹잼 성경이니 루터 성경이니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단어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신 건데 뭐를 위해서? 교리를 위해서 첫 번째가 교리의 정립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단어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그 교리 닥트린이란 단어도 교훈으로 바꿔놨잖아요. 이소부와 같은 그런 교훈으로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 교리 그러면 일단 딱딱하고 그거는 뭐 별거 없는 거 그런 건 알면은 다툼만 일으키고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분을 찾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든지 삼일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교회, 구원, 중생, 그렇죠, 재림, 천국과 지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논의를 하려고 그러면 이야기할 이런 뭐 찬스가 있고 그러면 뭐 모른다 그러거나 그냥 자리를 피하거나 그러지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이야기하고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그러면서 성경대로 해서 이것을 설명해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찾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본 교리 또 중요한 용어 선정 이런 면에서 개역성경 등 한국의 대다수 이런 성경들은 많은 오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교리적으로 오류를 가지고 있으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잘못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오늘은 29번째 시리즈인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인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 또 성령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 아들 하나님 뭐 당연히 이름이 예수. 그래서 양태론의 이런 모순, 그 다음에 NIV의 심각한 오류, NIV 오류나 개역성경 오류는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고 이제 성경이 잘못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생기는가를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조금 반복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걸 그냥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가서 보면 개역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다. 공동번역 카톨릭 바른성경 한글 킹제임스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영어로 얘기하면 God is one person.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죠. 한 하나님인데 three persons가 있다고 세 인격체가 있다고 우린 그렇게 믿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버젓이 그냥 성경에 저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올바른 킹잼 성경에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도 한 중재자가 계시다 해서 완이라고 한 단어 이 번역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것도 가서 보시면은 야고보서 2장 19절에 개역성경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참 잘한다. 하나님이 한 분, God is one person인 걸 믿으면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 킹잼 성경에는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그건 참 잘하는 일이다. 그죠? One God인데 One God 안에 three persons가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성경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게 One God이란 이 번역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 거 이제 또 가서 보시면 유명한 신명기 6장 4절 개정 개역 이런 데 가서 보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거기 가서 보시면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다. 유일하다. 하나밖에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뭐예요? 완 로드로 돼 있어요. 한 주라는 거예요. 그 한 주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거 보시니까 아, 완 로드, 완갓 이런 거 번역이 안 되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개역성경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완이 붙거나 주 아니면 여호와 이것과 관련해서 완이 붙으면은 이렇게 심각한 번역의 오류를 보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완갓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완갓 영어로 그 완갓을 찾아보니까 말라기 2장 10절에는 개역성경도 번역을 잘 했어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One Father 잘 번역해서 한 아버지. 그 다음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완갓을 한 하나님 번역을 잘 했어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과 비슷하게 한 아버지 우리에겐 한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잘 했습니다. 자, 근데 로마서 3장 30절로 가면 개역성경 제가 읽어볼게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또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성경은 할례자를 믿음에 의해 또 무할례자를 믿음을 통해 의롭다고 하실 분은 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할례자든지 아니면 무할례자든지 믿음으로 의롭게 하실 분은 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의롭다 하실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이렇게 오역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개역성경 번역을 잘했어요. 우리에겐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다. 완갓을 한 하나님 제대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에베소서 4장 6절 같은 데 이제 가서 보시면은 개정개혁 이런 데 가서 보시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또 God is one person으로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번역이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에베소서 4장 강해를 할 때 유니티라는 거 하나됨에 대해서 이제 강해를 할 겁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소망이 하나이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개역처럼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한 침례도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그게 다 완을 강조하는 거예요. 완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는 거지 하나님이 한 분이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란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완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가서 한 소망, 한 몸, 한 성령,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 여기 나오는 침례는 물침례가 아니고 사람을 구원하는 성령 침례 하나밖에 없는 그 침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 계신다 이래야지 이런 데를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디모데전서 2장 5절, 야고보서 2장 19절 이거 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완갓이란 그런 말이 성경에 제가 보니까 6번인가 7번 나오는데 반 이상을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하고 2번 정도는 한 하나님 뭐 한 아버지 이렇게 제대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4절에 아까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다. 완 로드로 이제 돼 있잖아요. 자, 여기도 스가랴서 14장 9절을 개역으로 가서 보시면 이제 맨 마지막 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전에는 홀로 한 분이 아니었는데 이제 천년왕국이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한 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읽으면은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이렇게 이제 개역이나 개역 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성경을 읽으면 아, 그전에는 하나님이 홀로 한 분이 아니었는데 천년왕국이 되니까 하나님이 홀로 한 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번역이 돼 있어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어떻게 돼 있어요?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실 것이며, 한 주에만 계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 하나만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29절은 역시 신명기 6장 4절을 예수님이 이제 인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제 개역 개정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여러분, 아까 신명기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라고 지금 번역했잖아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지금 신약으로 와서는 주라고 번역하고는 또 여기는 또 뭐라 그래, 유일한 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으니 이게 똑같은 말이면은 똑같이 통일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일한만 통일했지 여호와하고, 이제 나중에 여호와 문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처럼 신명기에도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다, 마가복음에도 주 우리 하나는 한 주시다, 여러분 이렇게 딱 돼야 성경이 딱딱 이렇게 맞아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돼야 성경을 읽을 때 혼동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을 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역성경, 개정개역, 카톨릭, 바른성경, 공동, 번역, 표준, 새번역 등은 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런 삼위일체 이런 데 이 완을 이렇게 많이 이제 제대로 번역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삼위일체가 뭐냐 이렇게 설명하라고 하고 그러면은 머리를 긁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 가서 뭐 주석이다 뭐다 다 가서 보면 그냥 뭐 이상하게 하나님은 한 분으로 돼 있다가 또 하나님이라 그랬다가 오늘 갑자기 천년왕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이 된다 그러고 이렇게 지금 다 돼 있으니까 이게 개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더욱이 요한일서 5장 7절처럼 이게 삼일째 하나님을 명백하게 보여준 이런 말씀이 개역성경, 공동변형, NIV 이런 데 다 빠져 있잖아요.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다.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다. 영어로 가서 보면 These three are one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세 인격체가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개역성경은 증거하시는 성령인데 성령은 진리다 해서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둘로 나눠서 7절에 집어만 넣었지 실제로 요한일서 5장 7절이 개역성경엔 없고 NIV 여러분 가서 확인해 보세요. 없음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성경 여기 가서 보시면 삼일째 이제 다이그램이 나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하나님이에요. 세 인격체가 다 하나님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다르고 아들과 성령님이 다르고 성령님과 아버지가 다른 거예요. 이 세 인격체가 다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입니다. 한 하나님. 근데 서로 다른 인격체다. 뚜렷이 구분이 되는 서로 다른 인격체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번역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게 잘못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단 논쟁이 주후 200년, 300년, 400년 넘어가면서 기독교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삼위일체 이단 논쟁이잖아요. 삼위일체. 그 이후로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다 지금까지도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이 삼위일체 이 논쟁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신비가 뭐냐? 하나만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게 삼위일체예요. 하나님의 신비 중에 기독교의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비 중에 가장 뛰어난 신비 하나만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게 삼위일체인데 성경 자체를 가지고 삼위일체를 설명을 할 수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려니까 양태론을 이제 들고 나오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들 교리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님으로 오신 거다. 한 인격체가 형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모달리즘. 그래서 양태, 양태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한 분의 인격의 하나님이 세 가지 양태, 모양으로 나타난다. 패턴으로 나타난다.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구약시대에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이 공생애 기간 이때는 아들 하나님으로, 그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동일한 한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집에선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고 밖에 나가면 뭐 저 같으면 교회 다니면 교회에서 일을 하면 목사고 제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저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런 식의 양태가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H2O 이게 있는데 이게 굳으면 그러면 얼음이고 액체 상태로 있으면 물이고 끓이면 수증기가 된다. 이게 다 양태론. 이 패턴이 이제 바뀐다는 그런 얘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다수의 심지어 유명한 목사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양태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가 2022년인가 이제 돌아가신 성락교회 이제 귀신론을 만든 김기동 목사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이야기하는 그 베레아 아카데미 뭐 이런 거는 이 큰 교단들에서 이단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네이버나 이런 데 이제 찾아보면은 김기동 목사가 했다고 하는 그런 증언이 나와요. 유명한 목사들 이름을 다 대고 내 밑에서 공부했다. 내 밑에서. 그럼 뭘 공부했겠어요? 귀신론 배우고 양태론 배우고 이런 것들 이제 배웠겠죠. 자, 이런 가운데 또 구원파라고 하는데 이 무슨 목사 등 이런 분, 또 네이버 이런 데 가서 보면 뭐 사람을 고친다고 이렇게 하는 뭐 손 무슨 장로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주장하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성령님으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와 성령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와 성령님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 성도들이 아멘 하거든요. 아멘. 가서 보니까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그냥 아멘 그래요. 아멘. 왜 그래요? 마인드가 제대로 이제 확립이 이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 자체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교회에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알파 코스라고 하는데 이런 데도 그렇게 가르치고, 초기 내비게이터 성경 교재 그리스도인의 생활 연구 제5권 2과에도 한 사람이 아버지면 아버지이면서 아들이기도 하고 또한 남편이 될 수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심지어 성경을 그렇게 많이 가르친다고 한 내비게이터 여기서도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문제가 하나 생긴다 그랬죠. 재림과 천국에 관한 중대한 오류가 생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셨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제 되어버리셨으면 종말론적으로 예수님 재림 때엔 누가 오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와요, 아들 하나님이 와요, 성령 하나님이 와요. 여기에 대한 심각한 오류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양태론을 믿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특히 지방교회 위트니스리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이미 성령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진짜 재림이 아니라 영적인 재림을 하는 거다, 내적인 재림을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인격적이며 가시적인 신체적인 재림을 부정하는 이런 단계까지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그 신학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신학이 뭐냐, 조직 신학 중에 대다수 신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아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신학이 뭐냐, 성경론입니다. 성경론. 그 다음에 나오는 신학이 뭐냐, 성경론이 올바로 확립이 된 다음에 첫 번째 가르치는 신학이 뭐냐, 신론을 가르쳐요. 영어로 theology proper. theology, 신학에는 많아요. 종말론도 있고 구원론도 있고 뭐가 많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가르치는 거, 그게 신론, 영어로는 theology proper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신론이 잘못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신론이 잘못되니까 이 신학 가운데 맨 마지막에 오는 게 종말론이거든요. 이 종말론까지 잘못되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 자, 왜 이렇게 이단교리인 양태론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으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목사들의 신학적 소양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 신학적 소양이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개역성경의 번역 오류, 특별히 one God, one Lord 할 때 그런 one을, 그거를 제대로 번역하지 못해서 이러한 심각한 오류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대한성서공회는 이런 데를 빨리 교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성경에 나온 지 100년이 넘었고 지금 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지금 사람들이 다 다니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세상에 교과서만도 못하게 이렇게 성경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계속 판매하는 거는, 이건 올바른 일이 아니지 않느냐. 제가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분에게 문의를 했어요. 대한성서공회가 이런 식으로 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이런 성경 번역을 잘못해서 이것 때문에 이단교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고쳐달라고 하는 심판 청구를 좀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제가 질문까지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성경 문제인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론에 대해서 처음 첫 단추부터 이렇게 잘못 끼우고 있으니까 어려움이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 성령님의 이름도 예수. 자, 이거는 어디서 이제 나오는 거냐 하면은, 뭐 지방교회에도 이제 다음 주에는 좀 그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오늘은 김기동 목사라고 하는 그런 분이 우리나라에 이제 있었습니다. 1938년 태어나셔서 2022년 10월에 이제 돌아갔다, 이렇게 네이버를 쳐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만든 뭐 학교 아니면 어떤 그런 학문적인 이러한 그 배경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우리가 베레아 아카데미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레아. 베레아라고 하는 그런 말은, 여러분이 사도행전 17장 11절 가서 보시면 개역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참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신자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신사적이어서 성경신자가 됐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아, 근데 또 가서 보니까 개정개혁은, 개혁개정인가 개정개혁은 또 뭐로 돼 있냐, 너무 너그러워서 또 번역을 했더라고요. 신사적이었다고 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개혁개정인가 이걸 더 바뀌면서 오늘 가서 찾아보니까 베레아 사람은 너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이래서 바이블 빌리버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죠? 이렇게 돼서 이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해갖고 만든 그런 단체 아니면 교육 이런 시스템이 베레아 아카데미예요. 우린 성경대로만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신사적, 이거 너무 너그럽고. 우리 킹잼 성경에는 그게 아니라, 이들, 여기 베레아 사람이란 말 안 나옵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고귀하다. 예,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들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들 그것마저도 정말 그 말이 진짠가 아닌가를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서 그래서 성경 빌리버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베레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살고 있던 베레아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예, 심지어 목사든 뭐 유명한 사도든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해도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인가 아닌가를 그거를 스스로 알아보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뭐라고 해요? 고귀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어 사전을 거기 가서 봤더니 귀한 귀족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귀한 귀족이다 그 뜻이. 그러니까 킹잼 성경처럼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탐구하고 그럴 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들이 고귀한 존재다 이런 얘기지 하나님 보시기에 신사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그럽다 이거는 이미 앞뒤 문맥을 봐도 여러분 그 번역이 잘못됐구나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김규동 목사라고 한 사람이 이 베레아 아카데미라는 걸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출했고 유명한 그런 목사들 중에 그 밑에 가서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네, 배웠어요. 뭘 하려고 한 거냐? 베레아 아카데미는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것처럼 성경을 들고 팔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김기당 목사하고 이 베레아 그 아카데미 쪽이 성경을 들고 팠습니다. 성경을 정말로 들고 팠어요. 그 결과가 뭐냐? 많은 이단교를 양산한 거예요. 성경을 들고 팠어요. 아주 세밀하게 성경을 들고 팠어요. 그 당시에는 30년, 40년 전에 무슨 성경 소프트웨어가 있고 뭘 찾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땐 다 일일이 봐야 되잖아요. 그 본 거를 다 분해를 해갖고 그래갖고 성경을 들이 팠는데 그 판 결과가 많은 이단교리를 양산한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 이들이 만들어놓은 그런 문제의 대부분은 개혁성경의 오류 때문에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 예, 그대로 믿었어요. 개역성경만을 의지해서 그대로 믿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것밖에 없으니까. 학력이 딸리고 학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영어를 공부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실 없거든요.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구원받고 이런 그런 분들이 그런 거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게 개역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팠는데 들고 판 결과가 뭐냐, 열심히 개혁성경 의존해서 팠는데 판 결과가 양태론이 나오고 귀신론이 나오고 이중 아담론이 나오고 오늘 얘기한 아버지 이름이 예수고 아들 이름도 예수고 성령 이름도 예수고 이러한 말 그대로 기상천외한 그러한 교리들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 이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제가 이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봤으면은 우리가 진짜 이야기하는 그러한 바이블 빌리버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많은 시간 열정을 들여갖고 개혁성경을 죽도록 들고 팠는데 그 판 결과가 이단교리를 양산하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일로 이렇게 이제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동시대에 장로교 신학대학 대학원장을 지낸 나채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우리말 성경 연구라고 한 700쪽 되는 깨알같이 쓴 그런 그 책을 써서 이 책의 서문에 이분이 뭐라고 썼냐, 개역성경만을 의지해서 목사들이 설교하면 많은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책에 나와 있는 오류 정도는 목사가 이해를 하고 이게 번역이 잘못돼서 이런 거다 이해를 하고 올바로 성도들에게 꼴을 올바른 꼴을 먹여야 된다 이게 서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우리말 성경연구 나채영 교수님 장로교 신학대학 대학원장을 지낸 이런 분이에요. 미국에까지 가서 그래도 미국에 유명한 벤덜빌트라고 하는 그런 대학이 있는데 이런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한 이런 그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이제 개역성경을 분석하기 때문에 보여드리겠지만 김기동 목사 이런데 베레아 아카데미에 이런 잘못된 이런 교리들은 정말 거의 대부분이 다 개역성경의 번역 오류 때문에 생긴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이론이 뭐냐, 아버지 이름도 예수, 아들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 성령님의 이름도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내가 김기동 목사 베레아 아카데미라고 생각해 보세요. 개혁성경을 들고 팠어요. 자,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예를 들어 예수님 믿는 제자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있어갖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하는 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이름이. 그렇죠? 근데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라고 한 이름을 내가 지금 갖고 있는데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이름이 예수인데 그거를 나에게 그 이름을 주셨다고 지금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개역성경 그대로 믿으면. 자, 킹잼 성경에 가서 보면 그게 아니고 앞은 똑같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거기까지 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그 예수님에게 준 건 이름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번역이 되면 문제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번역이 돼야 그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이 돼야. 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루터 성경 다 똑같이 이렇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 NIV도 똑같이 개역하고 똑같이 번역이 돼 있어요. 가서 보면 By the power of your name, 당신의 아버지의 이름의 권능에 의거해서. 근데 너 네임이 뭐냐? The name you gave me. 아버지. 우리말로는 유를 어쩔 수 없이 아버지로 받을 수밖에 없거든. 대명사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그렇게 돼 있어요. NIV도 똑같이. 우리 킹잼 성경에 가서 보면 Thine own name 이거 한 다음에 Those whom, those 사람들 whom thou hast given me. 예, 아버지께서 당신께서 내게 주신 그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영어도 예, 영어 성경도 가서 보시면 NIV하고 영어 킹잼 성경이 완전히 달리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NIV나 개역 성경은 아버지의 이름 예수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줘서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예수가 됐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 킹잼 성경, 그렇죠? 영어 킹잼 성경, 루터 성경 이런 성경에는 이름을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내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들을 아버지 이름으로 지켜달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어 성경이 NIV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명한 무슨 예전에 이제 존재했던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이건 1904년경에 나온 그런 성경, 웨스코트하고 호르트라고 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부패한 소수사본 사용한 거예요. 이게 이제 팔리지 않으니까 또 뉴 ASB 해서 NASB 해서 또 성경이 나왔어요. 이거 말고 또 요 근래엔 뭐 존 파이퍼다 뭐 예, 얼마 전에 돌아가신 뭐 팀 켈러다 또 이런 사람이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에서 ESV 이렇게 해갖고 이제 판매하고 있어요. 이거 있고 또 미국에는 리바이드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하는 이런 게 있고 우리 한국말은 카톨릭 성경 공동번역 표준세명 다 똑같아요. 가서 보시면은 성경의 이름은 틀리는데 그 안에 가서 보시면 킹잼 성경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성경은 아버지께서 그 이름을 내게 줬다. 주신 그 이름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붕어빵 보이시잖아요. 저 붕어빵 틀에다가 밀가루 넣고 예, 그 다음에 이거 팥을 넣으면은 저 모습 외에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 킹잼 성경, 틴데일 성경, 루터 성경 같은 그런 본문, 그,나서 나온 성경은 번역하면 그렇게밖에 못 나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 주십시오. 이거밖에는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NIV, ASV, NASV, 가톨릭 성경 뭐 등등, 여기 카톨릭 소수사본에서 나온 그 본문을 가지고 번역을 하면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 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 아들의 이름이 예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거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번역자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이거를 번역할 때 대본, 번역의 대본으로 사용한 이런 본문이 이게 천주교 사본에서 나온 그런 본문이냐 아니면 에라스무스니 이런 그 다수의 사본들이 증언하는 그런 본문이냐, 이거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럼 그 다음에 왜 성령님의 이름도 예수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이제 주장이 이제 아들의 이름 예수. 근데 그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인데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인데, 자, 또 가서 마태복음 가서 보니까 마태복음 그 다음 장에 가서 보시면 28장 19절 거기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거기 가서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Ghost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세 인격체면 names로 돼 있지 않고 name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단수로 이게 돼 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 아들 이름, 성령의 이름이 하나라는 거야. 단수. 그러면 뭐예요 그게? 예수밖에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서 아버지 이름도 예수, 아들 이름도 예수,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이름도 예수가 되는 정말 기상천외한 그런 일, 이건 뭐 한국에서만 발생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단수로 쓰였으니까. 그러니까 침례를 줄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이런 거 안 하고 어떻게 그냥 예수 이름으로 주면 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이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이름이 나오면은 그 이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사람 자체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나 권위 이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16톤짜리 무슨 뭐 엄청나게 큰 트럭을 이렇게 어떤 사람이 험상궂게 생긴 아주 무섭게 생긴 이런 사람이 우락부락하게 이렇게 한 사람이 몰고 가는데 신호 위반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여자 경찰이 보고 쫓아가서 여자 경찰하고 이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그냥 키도 상대가 안 되고, 그렇죠? 이런 사람이 쫓아가서 뭐 벌금 영수증을 이렇게 띄워주거든요. 그렇죠? 그 왜 그런 거예요? 법의 이름으로 집행을 하는 거예요. 법이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어의 in the name of라고 하는 거는 뭐의 권위를 의지해서, 뭐의 권위에, 권능에 의거해서 뭘 한다는 뜻이지. 여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세 인격체인데 네임즈로 안 돼 있고 네임 하나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이름, 아들 이름, 성령 이름이 예수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궤변이 되는 거예요. 궤변. 자, 그래서 법의 이름으로 당신을 심판한다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의 이름으로. 성경에서 이름은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이제 가서 보시면 우리 옛날 성경에 가시면 성경에 10절에 아름다운 문 미문에 앉은뱅이가 앉아 있었는데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해서 이제 앉은뱅이가 걸었다. 미문에서. 그 얘기 이제 여러분과 제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베드로가 이걸 보고 의아해 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16절 거기 가서 보니까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두 앞에서 그를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자, 이 병든 자를 낫게 한 게 뭐라 그래요? 그분의 이름이라 그러죠.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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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그 이름이 병을 고치냐고요. 그래요? 그것 때문에 또 예수 이름만 남발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또 오 주에서 지방교회 가면 오 주에서 예수님 숨 쉬어야 된다, 오 주에서 그러면 예수의 영이 들어오고, 이렇게 예수를 또 남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서 보면 그분의 이름이 이 병든 자를 고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4장으로 넘어가면 똑같은 일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4장 7절 가서 보시면 그들 한가운데 세우고 이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문하는 거죠. 너희가 무슨 권능이냐, 무슨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 왜 이 앉은뱅이를 고쳤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무슨 이름으로, 아니면 무슨 권능으로,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 사람을 고쳤냐 지금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이름이. 그 4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제 대답해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즉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 곧 그분에 의해 이 사람이 여기 너희 앞에 온전하게 서 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이 곧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자체를 그분의 이름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어떤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한다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이 인격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격 전체를 가리키는 거다. 그 인격 전체를 얘기하는 거, 그 사람의 권능, 권위, 그렇죠? 뭐 하나님 같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이런 모든 걸 얘기할 때 그 이름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딱 나오면은 하나님 무슨 이름이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다. 여기도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 그리고 설명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그분의 권능에 의하고 똑같은 말인데 그게 곧 그분에 의해 이 사람이 완전하게 고쳐진 거다. 즉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친 거다. 예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이 사람이 고쳐진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름의 뜻이에요. 이게 이름. 자,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침례를 준다 이렇게 얘기할 땐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그렇죠, 성령님, 그렇죠, 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렇죠, 위엄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이렇게 침례를 준다는 이야기지, 예수란 이름을 들먹거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수란 이름을 들먹거리란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는 건 침례를 주라고 보낸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대목이 이제 나오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혹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건 그 사람의 권능에 의지해서, 그렇죠, 그 사람의 전 인격체를 두고,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15절에 14절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아니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은 내가 아무도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름으로 줬다, 그러니까 바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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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침례를 받을 때, 이 침례를 받을 때 그 효력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 하나님의 권능에 의거해서 이렇게 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으면은 지금 여기 집사 형제가 침례를 줍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도 처음엔 목사 제가 침례를 줬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목사가 침례를 주면 무슨 효력이 더 큰 것 같고 집사나 어떤 형제가 침례를 주면 효력이 덜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집사 형제님들이 침례를 주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집사 형제가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집사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침례를? 아니에요. 심지어 사랑 침례교회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침례를 줍니까? 성도가 뭐 김철수 그러면 김철수 형제님의 믿음의 고백에 따라, 그렇죠, 예수님의 명령에 의거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이름으로 제가 침례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침례는 내가 주지만, 그렇죠, 모든 권위와 그 다음에 권능, 이 모든 거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한 하나님의, 이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할 때 그때 쓰는 게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 이름으로 침례를 줬다 이런 얘기, 그 얘기하는 거는 바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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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렇게 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면서 이름이 그런 뜻이다. 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의 권능과 거룩함, 그렇죠, 그분의 모든 파워, 오서리티, 그렇죠, 글로리, 이런 모든 걸 가지고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이 주신 그런 명령에 따라 순종을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마태복음이 끝난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을 가서 보면은 사도행전과 이렇게 해서 몇 군데에 침례를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가서 보면 베드로가 구원받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들에게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여기 가서 보니까 마태복음에는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누구의 이름으로 주라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주라고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사도행전이 시작이 돼서 초대교회가 딱 시작이 됐는데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16절 이방인이 처음 구원받는 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 자, 성령님께서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순서대로 지금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사도행전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8장 16절 가서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고 침례받는, 물침례받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반유대인이에요. 반유대인.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침례를 받아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19장 5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구약식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슨 침례만 하냐? 이 침례자 요한의 침례만 알지 예수님의 침례를 몰라요. 누구냐? 구약식으로 구원받은 유대인들이라고 우리가 판명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 어떤 이름으로 받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요. 주 예수님의 이름. 자, 그러면 충돌이 생기잖아요. 자, 마태복음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 그랬는데 아니 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받느냐. 여러분이 가서 한번 보시면 유대인들과 관련돼 있는 이게 세 군데는 지금 다 유대인들 아니면 반유대인들, 이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라 뭐 이런 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들에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아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핍박하고 죽이고 한 장본인이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그 예수님이 내 주여 내 그리스도시여 메시아로 가는 그런 고백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상관 있는 이런 그런 구절들 가서 보시면 주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예수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명기가 돼 있어요. 자,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시면 처음으로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받고 그러고서는 침례를 받는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어떻게 나오느냐. 이방인 고넬료는 주의 이름으로 받아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런 게 안 나오고 주의 이름, 그만 완주 완로드란 말이에요. 그 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걸 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하고 그다음에 성경적인 무언가를 실천하려고 할 때 성경이 이렇게 다른 대목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례가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가 이제 살펴보고 그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실행의 근거로 삼을 때 그때 가장 중요한 어떤 원칙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가장 명백하게 기록된 것에 근거해서 그거를 실행의 원칙으로 삼으면 문제가 별로 없다. 자, 그러면 침례 같은 경우 누구 이름으로 줘야 되느냐? 가장 명백한 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아까 여기 마태복음 28장 19절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다니면서 하라고 한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1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모든 이방인들을 가르치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라. 아주 명백하잖아요. 모든 민족들, 이방인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침례를 줄 때는 아버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줘라. 근데 고넬료 같은 경우 이방인은 그걸 하나를 압축해서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유대인들이나 유대인들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걸 고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마태복음 28장이 침례를 줄 때 누구 이름으로 주는가 이걸 명백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이제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개혁성경으로 인한 잘못된 그런 교리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쩔 수 없이 기존의 우리만 성경을 비판했습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기존의 개혁성경이 다 나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드려주세요. 제 아버지 어머니 우리 교회 나오는 대다수의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다 개혁성경으로 구원받았어요. 개혁성경으로. 다만 이제 좀 감사하고 기쁜 그런 일이죠. 근데 여러분 개혁성경 이게 나온 지 이제 100년이 된 거거든요. 100년.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성경을 좀 번역해야 되지 않겠냐. 좀 본문은 좀 처음부터 다르다 해도 일단 맞춤법에도 좀 맞고, 그렇죠? 성경의 기본적인 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수준의 번역을 우리가, 귀신 같은 게 이거 말이 됩니까? 마귀, 악귀 이런 정도로는 번역을 해야지 그걸 귀신으로 번역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소한 성경 때문에 이단이 생기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그래서 이단이 된 거예요. 예. 이것도 이제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냐. 오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오류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오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 교리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장로교에서 가장 존중이 여기는 이런 교리적 신조가 뭐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1611년에 나온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1648년 어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교리 나와 있는 게 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우리말 킹제임스 음정역 성경 어떤 성경이냐? 그 영어 그 킹제임스 성경 문법적인 우리말로 읽었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읽었을 때 여러분 문법에 오류가 있으면 그게 어떻게 성경 노릇을 하겠습니까? 표준이 안 맞는데 우리말 문법이 안 맞는데 어떻게 그게 표준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그러한 그 어법 문법에 어긋나지 않게 최대한 정직하게 우리말답게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우리말답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기록 하나님의 영감으로 영감에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잠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철저히 구비가 돼서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성경기록이 주어진 거거든요. 그 일을 우리가 번역해 놓은 이 성경 우리말 성경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킹제임스 음정역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고 올바른 그런 성경을 내 손에 가지고 그걸 읽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가장 첩경 지름길이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올바른 성경 좋은 성경 많이 읽고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